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28일 영국이 유럽연합을 떠나기로 결정했지만 가능한 한 유럽연합과 긴밀한 관계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이날 브뤼셀에 도착한 캐머런 총리는 영국과 유럽연합의 분리가 가능한 한 건설적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캐머런 총리는 영국이 유럽에 등을 돌려서는 안 된다며 유럽 국가들은 이웃이자 친구이고 동맹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캐머런 총리는 영국은 통상과 상호협력, 안보 문제에서 유럽 국가들과 가장 긴밀한 관계를 추구할 것이라며 그것이 영국은 물론 유럽 국가들에게도 좋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영국이 유럽연합 탈퇴협당에서 특별한 대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이날 의회 연설에서 가족에서 탈퇴하기를 원하는 누구라도 특권만 누리고 의무는 지지 않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도널드 투스크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영국과의 이혼 소송을 오늘이라도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고 유럽의회는 영국의 탈퇴 절차를 가능한 빨리 시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 공화당이 주도한 하원 특별조사위원회가 28일 2012년 리비아 벵가지 소재 미 영사관 테러 공격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당시 테러 공격으로 미국인 4명이 사망한 것은 미군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레이 가우디 위원장은 공격이 시작된 지 거의 8시간 후에 마지막으로 2명의 미국인이 살해당할 때까지 지원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에서 힐러리 클린턴 당시 국무장관의 판단과 조치가 잘못됐다는 것을 입증할 새로운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비롯한 일부 공화당 인사들은 클린턴 당시 국무장관이 영사관을 보호하기 위해 충분한 보안 조치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비난했습니다. 사실상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클린턴 후보 측은 이번 조사에 대해 앞서 나온 다양한 조사의 결론과 상충하는 어떤 것도 찾지 못했다고 논평했습니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이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보다 테러 문제에 더 잘 대처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과 ABC 뉴스가 공동으로 실시한 최신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0%가 테러 대응에 있어 클린턴 후보를 신뢰한다고 답한 반면 트럼프 후보를 꼽은 사람은 39%에 그쳤습니다. 비오웨이 세계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정상들이 이번 주 캐나다 수도 오타와에 모여 탄소를 사용하지 않는 전력 생산을 위한 새로운 목표를 제시할 예정입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3명의 정상들은 오는 2025년까지 청정에너지를 사용한 전기 생산 비중을 50%까지 늘리는 목표를 제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에는 이 같은 비중을 37%로 정한 바 있습니다. 에릭 슐츠 백악관 대변인은 북미 세 나라가 파리 기후변화 협약의 일환으로 이같이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서열 2위인 차기 사무차장에 로즈 고테멜러 미 국무부 군비통제 국제안보 담당 차관을 임명했습니다. 고테멜러 사무차장 지명자는 이에 따라 나토 역사상 최고위직 여성이 됐습니다. 고테멜러 지명자는 알렉산더 버시바우 현 사무차장의 뒤를 이어 오는 10월 1일 공식 취임할 예정입니다.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 출신인 버시바우 사무차장은 지난 2012년부터 나토 사무차장으로 일해왔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고테멜러 사무차장이 국제안보와 군축, 러시아 관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나토에 풍부한 경험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독일 자동차 업체 폭스바겐이 미국에서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배상하기 위해 총 150억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배상 금액은 당초 알려진 금액에서 50억 달러가량 더 늘어난 겁니다. 이에 따라 폭스바겐 측은 배기가스가 조작된 디젤 차량 소유주들에게 1인당 최고 1만 달러를 지급해야 합니다. VOA 세계뉴스 이한철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광장 2016년 6월 29일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조은정입니다. 남북 각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이른바 민족 대회합을 갖자는 북한의 제안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비핵화가 먼저라며 일축했습니다.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에 대해 진정성이 있다면 이와 같은 구태의연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중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에 따른 대북 제재 이행 보고서를 안보리 산하 대북 제재 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8개 도 가운데 양강도의 어린이 영양실조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의 지난 22일 무수단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시험은 아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는 지난 22일 북한의 무수단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서 대기권 진입 속도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수준이 아니었다는 평가를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28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북한이 ICBM 재진입 시험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변인의 설명 내용입니다.
현재까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재진입할 때의 속도가 ICBM탄이 재진입할 때의 속도인 마하 24 수준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아직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CBM탄의 재진입 기술을 시험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으로 지금 현재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문 대변인은 현재 다양한 첩보를 통해 무수단 미사일의 재진입 상황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변인은 또 미 국방부가 무수단 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사실을 확인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번 시험 발사가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인한 것은 아니라는데 한국과 미국 두 나라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북한이 지난 22일 발사한 무수단 미사일 화성 12 우주 공간을 거쳐 대기권에 재진입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미사일이 성공적으로 대기권에 재진입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제프 데이비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현지 시각 27일 출입 기자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우주 공간에 솟아올랐다가 되돌아와 400여 킬로미터를 비행한 것을 지켜봤다고만 말했습니다. 데이비스 대변인은 화성 10 미사일의 시험 발사 평가 기준이 어떤 것이었는지는 북한만이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그 같은 목표를 달성했는지도 북한만이 말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화성심 미사일의 성공 여부에 대한 공식 평가를 유보한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이충근 연구위원은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 탄두의 보호 여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400km 날아가서 떨어졌다는 건 탄두가 날아가서 떨어진 거니까 우주에 올라갔다 다시 떨어진 거죠. 대기권 재진입에 성공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니까 탄두를 보호하는 상태에서 떨어졌으면 그건 성공이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떨어졌는데 재진입을 했는데 재진입을 성공적으로 시험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른다는 거죠.
한편 북한은 지난 23일 무수단 탄도미사일 화성 10을 발사한 지 하루 만에 대기권 재돌입 구간에서의 전투부 열견딤 특성과 비행 안정성도 검증됐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의 발표가 그들의 주장일 뿐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재진입 기술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한국 정부는 남북 각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이른바 민족 대회합을 갖자는 북한의 제안에 대해서 비핵화가 먼저라며 일축했습니다. 또 북한의 거듭된 대화 공세가 한국 내 여론 분열을 노린 통일 전선 공세라고 비난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올해 광복절의 즈음에 남북한 각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민족 대회합을 열자고 한 북한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통일부는 28일 대변인 논평을 내고 북한이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어 6차례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하고 앞으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겠다고 공언하면서 평화와 통일을 논의하자고 하는 것은 진정성이 없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에 대해 진정성이 있다면 이와 같은 구태의연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야 할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특히 거듭된 북한의 대화 공세를 한국 내 여론 갈등을 부추기려고 과거부터 되풀이해온 전형적인 통일 전선 공세로 규정했습니다. 북한은 이에 앞서 27일 북, 남, 해외 재정당, 단체, 개별 인사들의 연석회의 북측준비위원회 명의의 공개 편지에서 광복 71주년 기념일인 오는 8월 15일을 전후로 민족 대회합을 개최하자며 다음 달 중으로 이를 위한 실무 접촉을 열자고 제의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공개 편지는 한국 측의 황교안 국무총리와 청와대 실장들, 장 차관을 비롯한 정부 당국자, 국회의장단, 여야 정당 관계자, 그리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과 대한적십자사 총재 등에게 보내졌습니다. 북한은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와 전직 통일부 장관 등 100여 명에게도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북한은 지난 9일에도 정부와 정당, 단체 연석회의 호소문에서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개최할 것을 공개적으로 제안했지만 한국 정부는 핵 문제에 대한 태도 변화 없는 구태의연한 선전공세라고 일축했습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도 북한이 한국 정부의 거듭된 거부에도 대화 제안을 계속하고 있는 데 대해 한국 내 여론 분열을 노린 행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입니다.
북한은 지난 7.4당 대회에서 통일 방안 또 그리고 남북한 개선 이것이 이 결과물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구체적인 예 조치로서 민족 대협이라는 것도 들고 나왔고 더 나아가서는 이 남남 갈등을 야기시켜버려 가지고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 전환을 이끌려는 그런 전략적 의도도 담겨 있는 것을 분석합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를 전제로 한 대화 공세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전방위적인 대화 공세를 펴고 있지만 궁극적인 표적은 미국이라며 자신들의 핵과 미사일 실험이 거듭되면서 미국 내 일부에서 현 상태 동결을 전제로 한 협상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점을 파고들려고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자신들의 의도대로 미국이 협상에 응할 경우 한국 정부도 남북 대화에 대한 압박이 커질 것이라는 전략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설명입니다.
7차 당대에서 나타나듯이 북한은 이미 핵을 보유한 국가다. 그렇기 때문에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협상을 하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핵을 보유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기존의 핵은 유지하면서 전방위적인 협상을 통해서 실리를 확보하겠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북한의 이런 대화 공세가 장기간 이어지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화 공세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국제사회 제재로 경제만 악화될 경우 북한으로선 추가 핵실험 카드를 또다시 꺼내들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의 형식상 최고 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 제13기 4차 회의가 29일 평양에서 열립니다. 이번 회의는 7차 노동당 대회 이후 50여일 만에 열리는 것으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른바 유일 영도체제 구축을 마무리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한국통일부 관계자는 이번 최고인민회의가 7차 당대회 후속 조치로서 의미가 크다며 조직과 인사변경, 헌법과 법률 재개정 문제가 논의될 것이며 특히 김정은 유일영도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권력구조 완비를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습니다. 한국 전문가들 사이에선 김 위원장이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이 맡았던 중앙인민위원회 위원장을 자신의 새 국가 직책으로 삼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에 따른 유엔 회원국들의 이행 보고서가 일부 공개됐습니다. 모두 8개 나라의 보고서가 공개됐는데 대부분 철저한 이행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장 먼저 대북 제재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서유럽의 작은 나라 모나코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모나코는 지난달 12일 제출한 이행 보고서에서 자국 장관령 188호를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에 이름을 올린 개인과 기관을 자국 목록에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경 통제 등 비자 관련 업무와 법 집행, 금융 부문에서도 안보리 결의의 이행을 다짐했습니다. 이처럼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들은 대부분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 2270호를 자국법에 어떻게 적용시켰는지, 이행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등을 밝히고 있습니다. 27일 현재 유엔은 모나코 외에 터키와 산마리노, 우크라이나, 이집트, 라오스, 캐나다, 호주 등 8개 나라의 대북 제재 이행 보고서를 공개한 상태입니다. 이 중 3쪽 분량의 가장 긴 보고서를 낸 터키는 2270호가 채택된 지 60일 안에 외교부를 포함해 관련 정부기관에 이행 관련 사항을 전파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해운과 항공, 수출 통제, 외교관의 불법 활동 등 세부적인 내용을 일일이 거론하면서 이행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외교부를 통해 안보리 결의 내용을 모든 정부기관과 우크라이나 국립은행과 공유했다면서 이후 안보리 결의가 담고 있는 내용을 포함한 장관 내각령 초안을 마련해 현재 의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우방국인 라오스도 2270호 채택 이후 정부 차원에서 관련 지침서를 모든 정부기관에 전파하는 한편 제재 대상 개인과 기관, 원양해운관리회사 소속 선박의 이름과 사치품 목록도 작성해 내려보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비록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고 상호 방문도 하고 있지만 라오스는 단호하게 이 같은 활동이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했다고 명시했습니다. 캐나다와 호주는 기존의 법 조항을 통해 대북결의 내용이 상당 부분 이행되고 있는 것은 물론 추가 제재 조치를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보리는 지난 3월 2일 대북결의 2270호를 채택하면서 193개 유엔 회원국에 90일 이내인 6월 2일 이전까지 안보리사나 대북제재위원회에 각국이 취한 조치와 앞으로의 계획을 기술한 보고서 제출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유엔 회원국은 미국과 한국, 러시아, 일본을 포함한 30여 개 나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중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에 따른 대북 제재 이행 보고서를 안보리사나 대북 제재 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이 지난 20일 이행 보고서를 대북 제재 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보고서는 유엔 공용어 번역 작업을 거쳐 대북 제재위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준혁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기자설명회에서 중국 정부가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을 준수할 것이란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해왔고 이번 이행 보고서 제출도 그런 의지가 반영된 조치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도 이날 이행 보고서 제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국의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북한이 국제적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나라 가운데 하나로 지목됐습니다. 화학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캐나다 국가정보기관인 보안정보국은 최근 발표한 2018 안보전망보고서에서 북한을 국제적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나라 가운데 하나로 꼽았습니다. 오는 2018년까지 국제안보에 대한 잠재적 위기와 위협을 담은 이 보고서는 먼저 북한이 핵무기 능력을 가진 나라들 가운데 가장 예측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 정권의 위험한 도발적 성향을 고려하면 2018년까지 중거리 미사일과 아마도 기본적인 형태 대륙간 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하는 능력을 갖출 것으로 전망되는 북한이 중대한 우려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을 민감한 핵기술을 이전할 가능성이 있는 나라 가운데 하나로 꼽았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민감한 핵기술을 이전할 의향이 있음을 공언하고 있으며 북한이 불안정해지거나 붕괴되면 핵기술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핵기술 획득과 이전, 사용 등에 대한 특별 감시가 필요한 나라라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북한을 주요 탄도미사일과 기술 확산 국가 가운데 하나로 꼽았습니다. 북한이 이 분야에서 운반수단과 전문 기술을 수출하려 하고 있다는 사실이 오래전부터 잘 알려져 있다는 겁니다. 이 밖에 보고서는 북한을 생물무기와 화학무기 관련 주요 우려국 가운데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특히 정권의 존재가 위협을 받고 있다고 느끼면 마지막 수단으로 화학무기를 사용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캐나다 보안정보국은 보고서에서 중국과 러시아, 이라크와 시리아, 리비아와 예멘의 내전과 이슬람 순위파 무장세력 ISIL과 국제테러단체 알카이다 등을 국제안보의 불안 요소로 꼽았습니다. 또한 대량 살상무기 개발과 사용, 정보기술과 사이버 위협 등도 국제 질서를 교란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는데 러시아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교역과 금융 또 교통 부문에서 러시아의 대북 영향력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막으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러시아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견해가 나왔습니다. 아르촘 루킨 러시아 극동연방대학 교수와 미국 외교정책연구소의 렌즈리 선임연구원은 최근 미국의 인터넷 매체인 허핑턴포스트 기고문에서 미국과 중국이 대북협의를 독점하는 기존 접근법이 효과가 썩 좋지 않았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두 사람은 북한 문제에서 러시아가 발휘할 수 있는 역할이 주로 유엔 안보리에서 가진 힘에서 나온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러시아가 평양 당국에 다양한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이 간과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루킨 교수와 리 선임연구원은 그러면서 교역과 금융, 교통 분야에서 러시아가 북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교역 부분에서는 북러 간 무역액이 많지 않지만 러시아가 북한의 2대 교역국이고 중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물품의 약 3분의 1이 러시아산임을 생각하면 러시아가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연간 교역 규모는 1억 달러가 채 안 됩니다. 루킨 교수와 리 선임연구원은 특히 북한 노동자 약 2만 명이 러시아에서 일하고 있고 이들이 보내는 돈이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이란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금융 부분에서는 강력한 금융 제재를 받는 북한이 정상적으로 금융 거래할 수 있었던 몇 안 되는 나라 가운데 하나가 러시아였다면서 당분간 러시아 내 비공식적인 금융 거래가 북한에 중요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 분야에서는 북한이 다른 나라와 연결되는데 러시아의 협조가 필수라는 설명입니다. 중국을 제외하면 육로로 북한을 다른 세상과 연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바로 러시아라는 것입니다. 루킨 교수와 리 선임연구원은 또 중국 외에 러시아만이 평양에 전기 항공 노선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운행하는 민간 항공기가 모두 러시아제여서 북한은 항공기 정비를 위해 러시아에 크게 의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 두 사람은 러시아가 남북 횡단 가스관이나 철도 그리고 북한을 통해 러시아 극동에서 나오는 전력을 한국에 보내는 사업 등을 통해 북한을 유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북한에 축적되고 있는 달러나 위안화 같은 외화들이 북한 사회에서 돈을 돌게 해서 경제활동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를 활용해 주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를 흡수하려는 새로운 현상도 생겨난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달러라이제이션,
즉 달러화 현상이 과도한 인플레이션으로 위축되어 있는 북한의 경제 활동을 정상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북한에서 통용되는 달러와 위안화 등 외화는 안정적인 통화 가치가 보장되는 만큼 경제적 거래의 불확실성을 완화시켜 경제 활동을 촉진한다는 겁니다. 양문수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28일 서울에서 열린 북한의 금융실태와 과제 토론회 주제 발표에서 북한의 외화가 부분적이지만 돈이 돌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제 시장이 이제 발달하면서 민간의 외화가 축적이 되고 이것이 내수를 뒷받침하게 되면서 이제는 생산활동을 위한 자본의 기능을 부분적으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양 교수는 대표적인 사례로 김정은 체제 들어 활기를 띠고 있는 아파트 신축을 꼽으며 북한의 외화들이 금고에서 금융으로의 전환을 이뤄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 교수는 이어 북한 당국이 이 같은 달러화 현상을 활용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재정 능력이 약해진 북한 당국이 외화 흡수를 주요한 재정 확충 수단의 하나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민들의 외화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고 외화로 거래되는 시장을 스스로 창출해 외화를 흡수하려 한다는 지적인데 양 교수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휴대전화 시장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패스트푸드라든지 레스토랑 수영장 같은 각종 레저 시설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보통 권력층들도 합니다만 사실은 돈 있는 사람이 그냥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 즉 일종의 중간층들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뭐냐. 그건 당연히 국내에 떠돌아다니고 있는 외화를 흡수하는 부분입니다. 즉 북한이 한편으로는 재정을 확충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외화를 당국의 손에 흐트러졌던 부분들을 중앙에 집중시키는 과정이라는 경제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양 교수는 아울러 주로 밀무역과 대외무역 종사자들의 외화 반입, 해외 파견 노동자와 해외 주재원, 그리고 중국 거주 친척이나 한국 거주 탈북자들의 송금 등으로 북한 내부의 외화가 축적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발표자로 나선 박영자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제도 금융기관을 신뢰하지 못하고 당국으로부터 자금 수요를 숨기려는 집단이 있어 북한 내 사금융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박 연구위원은 북한 사금융시장의 중심엔 북한 관료사회에서 각종 부패 구조를 통해 자금을 모으는 권력형 돈주와 시장화 과정에서 성장한 도매 상인이나 자영업자 출신의 자생형 돈주가 있다면서 현재 이 자생형 돈주들은 화폐개혁 이후 살아난 이들로 권력층과의 공생관계가 형성돼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사금융 시장이 그렇게 위험하지 않게 느껴지는 건 이 자생형 돈주들이 권력형 돈주나 아니면 권력가들하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 연구위원은 이어 북한 사금융 시장에선 돈 장사꾼이라 불리는 환전상이 돈이 필요한 상인과 돈을 빌려주는 돈주 중간에서 모든 돈 거래를 대신해주고 있다면서 이 같은 체계는 중국식 관시 네트워크를 모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문성민 한국은행 북한경제연구실장은 지난 2010년 이후 나타난 북한의 시장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존의 도소매나 유통의 일부 서비스업에 국한됐다면 최근엔 국가와 합작한 건설, 소비재 생산 등으로 확산되는 등 질적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문 실장은 이 같은 북한 시장화의 질적 변화와 비공식 사금융 확산, 달러화 현상 등이 상호 유기적으로 작용하면서 북한 경제의 새로운 도약의 단계가 형성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토론회에 앞서 홍용표 한국통일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북한 금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독일은 통일 과정에서 이뤄진 동독 지역의 재건과 개발을 위한 신속한 금융 조치로 통일 초기의 후유증을 극복했다면서 한국도 북한의 경제 변화상을 면밀히 관찰한다면 통일 이후의 충격과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 8개 도 가운데 량강도의 어린이 영양실조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역별 어린이 영양실조 비율 격차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식량계획 WFP가 지난해 북한에서 실시한 어린이 영양실태 조사 결과를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식량계획 WFP는 이 기구의 지원을 받는 양강도 내 타가소 어린이 3명 중 1명이 발육부진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27일 발표한 북한 지원사업 보고서에서 양강도 지역 타가소 어린이 32%가 영양실조 탓에 발육부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북한 내 최고 비율이라고 밝혔습니다. 양강도에 이어 함경남도 27.1%, 평안북도 26.3, 황해북도 25.7, 함경북도 25.5, 강원도 24.4, 황해남도 22.4% 순이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지난해 자강도를 제외한 북한 8개도 85개 시군에서 이기구의 지원을 받는 6개월 이상 5살 미만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영양상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자강도는 식량 분배 감시가 허용되지 않아 지원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사에서 제외됐습니다. 조사 결과 지역별 어린이 영양실조 비율 격차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강도 지역의 어린이 영양실조 비율은 북한 전국 평균 25.4%에 비해 7%포인트나 높은 반면 평안남도는 19.8%로 평균보다 6%포인트 낮았습니다. 양강도와 평안남도의 어린이 영양실조 비율 격차가 12% 이상 나는 겁니다. 어린이 저체중 비율도 지역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강도 지역이 12.2%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평안남도 지역이 7.5%로 가장 낮았습니다. 이들 지역 간 격차가 5%포인트가량 나는 겁니다. 북한 전국 어린이 저체중 비율은 10.2%로 나타났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이기구의 식량 지원을 받는 북한 전국 타가서 어린이 25.4%가 발육부진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생후 3살까지 영양실조 비율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생후 천일 동안 영양실조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이번 조사에서 6개월에서 2살 미만 가정에서 질과 양면에서 제대로 된 식사를 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 주민들의 단백질과 지방 섭취량도 국제 기준의 70에서 85% 수준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시골 지역 주민들의 영양 상태가 개인 밭과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도시 지역에 비해 열악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세계식량계획은 다음 달부터 북한 주민 170만 명을 대상으로 2년 6개월 동안 새로운 영양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세계식량계획은 8개도 60개 시군에서 새 영양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1억 2,6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북한은 6.25 한국전쟁에 대해 줄곧 미국이 남한을 사주해 일으킨 북침전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옛 소련의 비밀 문서가 대거 공개되면서 전 세계 학계는 6.25를 김일성이 기획하고 스탈린과 마오쩌둥이 후원한 전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당국은 6.25를 미제의 사주를 받은 남조선 괴뢰들이 일으킨 침략전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미국의 지시에 따라 남한의 이승만 정권이 북한을 침략해 전쟁이 시작됐다는 주장입니다. 북한 정권의 이런 주장은 북한의 초중고 교과서는 물론 모든 매체에 반영돼 있습니다. 북한이 제작한 6.25 기록 영화입니다.
미제가 조선 전쟁을 일으킨 1950년 6월 25일
북한 당국은 6.25 북침 주장의 근거로 몇 가지 자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발간된 전쟁 대답 없는 질문이란 제목의 책을 인용해 당시 미국의 덜레스 국무장관이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에게 북조선을 공격할 준비가 돼 있다면 미국은 유엔을 통해 도와주겠다고 시사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6.25 전쟁 전문가로 지난 1981년 한국전쟁의 기원이란 책을 펴냈던 미국 시카고 대학의 브루스 커밍스 교수는 남한이 북한을 먼저 공격했다는 북침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There's...
남한이 미국의 사주를 받아 북한을 침공했다는 북침설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커밍스 교수는 오히려 진실은 그 반대라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대북 도발을 하지 말라는 분명한 입장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The Americans had clearly told Syngman Rhee that if he provoked an invasion or if he
invaded... 6.25 전쟁의 기원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세 가지 견해가 있었습니다. 우선 소련과 중공의 팽창주의 정책에 따라 한반도를 공산화하기 위해 북한이 남한을 침략했다는 전통주의 이론이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은 북한이 주장하는 북침설로 남한이 미국의 사주를 받아 북한을 공격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수정주의 이론으로 6.25 전쟁은 1930년대부터 시작된 한민족 내부의 좌우 갈등의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북침이냐 남침이냐 하는 것은 중요치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1990년대 러시아의 비밀문서가 대거 공개되면서 북한이 주장하는 북침론은 사실상 자취를 감췄습니다. 특히 1994년 6월 당시 러시아의 보리스 옐친 대통령이 한국의 김영삼 대통령에게 옛소련의 외교문서들을 넘겨주면서 6.25의 진실이 백일화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탈북자 출신인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의 말입니다.
우리 김영삼 대통령에게 6.25 전쟁에 관한 모든 문서, 즉 스탈린과 김일성의 어떤 비약, 또 스탈린이 그 모태동에 대한 설득, 중공군의 참전, 이런 모든 그 역사적 자료들을 김영삼 정권에 넘겨줌으로써 그 문서를 통해서 이것은 완전히 계획되고 그 철저하게 준비된 남침이라는 것이 전 세계에 확인되게 된 것입니다.
러시아가 넘겨준 300여 종의 문서에는 1949년부터 1953년까지 소련 외무부와 북한 외무성 간에 오간 외교 전문 등 6.25의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극비 자료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김일성은 1949년 3월 5일 모스크바에서 스탈린을 만나 무력으로 통일을 이루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스탈린은 당시만 해도 남침을 허용하지 않고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듬해인 1950년 2월 9일 스탈린은 북한의 남침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스탈린이 50년 5월 14일 중국의 마오쩌둥에게 보낸 외교 전문에는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 통일에 착수하자는 조선인들의 제창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이어 김일성은 슈티코프 당시 평양주재 소련 대사를 면담하는 자리에서 소련이 지원한 무기와 장비가 모두 북한에 도착했다며 6월까지 완벽한 전투준비태세를 갖추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북한인민군이 6.25 개전 당시 소련제 T-34 탱크를 앞세워 파죽지세로 38선을 넘어 남한으로 진격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소련은 전쟁이 발발한 뒤에도 북한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 51년 3월에는 북한의 2개 항공사단과 트럭 6천대를 제공했습니다. 이렇듯 소련의 비밀문서가 대거 공개되면서 전세계 학계에서는 6.25는 김일성이 기획하고 스탈린과 마오쩌둥이 후원한 전쟁으로 결론이 난 상태라고 워싱턴의 민간연구소인 윌슨 센터의 로버트 해서웨이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Kim Il-sung sent North Korean troops across the DMZ and was therefore
북한 전문가들은 공개된 공산권 문서 외에도 6.25가 남침이라는 또 다른 분명한 증거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전쟁 발발 사흘 만에 서울이 북한 인민군에 점령된 것은 6.25가 남침이라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라는 겁니다. 다시 안찬일 소장입니다.
만약에 남한이 먼저 침략했다. 그러면 뭐 북한의 평양을 점령했겠습니다만은 남한은 그 당시 말로는 뭐 북진 전쟁을 그 좀 말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전쟁에 대한 아무런 준비가 없었고 북한은 철저한 준비를 하고 기습 공격을 감행했기 때문에 3일 만에 서울까지 점령하는 이런 그 결과를 가져왔고
6.25 당시 미국에 대항해 북한을 돕는다는 이른바 항미 원조의 명분 아래 전쟁에 참전했던 중국의 입장도 조금씩 바뀌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북침 남침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은 채 미군이 압록강 등 북중 적경 지역까지 밀고 올라와 중국이 참전하게 됐다고만 설명해왔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최고 국책연구기관인 중국사회과학원은 지난 2014년 발간된 보고서에서 조선이 소련의 지지와 소련으로부터 강요된 중국의 무기날에 군사행동을 개시했다고 기술해 북한의 남침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앞서 2010년 6월에는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발행하는 주간신문인 귀지셴취타오도 북한의 남침 사실을 기사화했다가 바로 삭제한 적이 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매주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 시간입니다. 탈북자 출신 피아니스트가 미국의 수도 워싱턴 인근에서 통일을 주제로 한 이야기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25 한국전쟁 발발 66주년을 맞은 지난 주말, 미 동북부 버지니아주 한인교회. 탈북자 출신 음악가가 연주하는 아리랑이 울려 퍼졌습니다. 아리랑을 연주한 음악가는 전 세계 40여 개 나라를 돌며 북한 음악을 소개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김철웅 교수입니다. 김철웅 교수는 평양음악무용대학과 차이코프스키 음악원을 졸업했고 지난 2002년 탈북해 한국의 백제예술대학 음악과 외래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 교수는 이날 남북한이 한국전쟁 이후 너무 다르게 살아왔지만 전통민요 아리랑을 함께 부른 한 민족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무대에 섰습니다. 김철웅 교수가 이날 연주한 곡들은 북한 음악가 전권이 편곡한 아리랑과 김 교수가 편곡한 아리랑 소나타, 돈 돌라리 등 통일을 염원하는 노래와 서양 음악가의 가을의 속삭임 등입니다. 김 교수는 가을의 속삭임이 자신이 북한을 탈출하게 만든 곡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클래식 외 대중음악 전체가 북한에서 자본주의 문화라고 해가지고 듣거나 연주하거나 보거나
금지곡인 서양 음악을 연주했다는 이유로 보위부에 불려가 반성문을 썼고 이후 예술가로서 북한 체제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탈북기 등 사연과 함께 연주를 들려준 김 교수는 VOA에 이번 음악회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제 스토리가 얘기가 되게 되면 여러 가지 함축되어 있는 의미도 크고 인권이라든지 북한 현실이라든지 또 어찌 보면 미래적인 어떤 그 방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기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를 여러 사람들이 좀 느끼도록
탈북자가 연주하는 북한 음악이 갖고 있는 의미, 즉 탈북자인 자신을 보며 북한의 현실이 청중들에게 전달되고 한반도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다른보다는 같은 걸 얘기하고 네. 그러니까 저는
김 교수는 남과 북의 상황이 다른 이유는 전쟁의 역사 때문이지 남북한 사람들이 달라서가 아니라며 음악을 통해 사람들이 다르지 않다는 점을 상기시켜주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통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받은 교육은 서로 얼마나 다른가를 배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르다는 것보다는 같다는 걸 생각을 하고 이질감보다는 동질감을 서로 느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냐라는 생각에서 같다는 걸 느끼는 게 백마디 말보다 이렇게 음악으로서 우리의 뿌리가 같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음악들이 있잖아요. 특히는 우리나라 민요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음악의 힘이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음악을 믿어서 음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공감될 수 있는 점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음악의 힘으로 한반도 통일을 준비하고 있다는 김 교수는 통일 준비와 전 세계 평화 사절단 역할을 목적으로 자신이 설립한 한국 내 비영리 단체 아리랑 남북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소개했습니다. 이번 음악회는 이 오케스트라단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 탈북 청소년 20명과 한국 청소년 40명으로 구성된 오케스트라단이 현재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참가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날 음악회에 모인 200여 명의 한인들은 2시간 동안 계속된 김 교수의 이야기와 연주에 감동을 받은 모습이었는데요. 50대 한인 여성입니다.
그 아리랑 그다음에 돈돌다리 정말 가슴이 저릴 정도로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나만의 자유가 아닌 그 남북 사람들 같이 북한 사람과 한국 사람과 그 이 세대들이 함께 할 그 계획을 세우신 게 너무 감동적이어서
미국 내 북한 인권 단체 링크 활동을 돕고 있는 데이비드 최 씨는 남북한이 서로 다른 점을 극복하고 두 나라가 같음을 보여준 이번 음악회가 아름답다고 생각한다며 20대인 자신과 친구들도 아리랑 연주에 슬픈 감정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It's about a Korea that has redeemed differences. North Koreans and South Koreans alike. I thought that was beautiful and I came with another friend who
이날 음악회에는 주미 한국대사관 구병삼 통일안보관이 참석해 한국 내 탈북자들의 상황과 한국 정부의 탈북자 지원 정책 등을 소개했는데요. 6.25 한국전쟁 기념일에 통일을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다고 VOA에 말했습니다.
굉장히 청중들의 반응도 좋았고 음악이라는 공통어를 소재로 해서 같이 통일을 또 매개로 같이 얘기 나누니까 참 재미있고 그러면서도 또 심금을 울리는 그런 부분이 다 있지 않았을까 좀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악회를 마친 김철은 교수는 66년 전 남북한이 둘로 나뉘는 전쟁이 벌어졌지만 이제부터는 음악을 통해 전쟁 발발이 아닌 평화가 발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6.25는 이념적인 또 누구는 또 자유를 지켜내기 위한 투쟁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저는 또 이념과 이념과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 동족이. 근데 이념이 뭘 과연 그렇게 귀중해서 그 수백만 명이 죽고 이런 그런 일이 더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그 평화적인 그러니까 같이 노래를 부를 수 있다면 전쟁 최소한 전쟁은 안 일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6.25가 저의 어떤 이런 음악적 메시지 그다음에 또 탈북자로서 생각하는 어떤 6.25의 어떤 오늘 행사 이러면 저는 참 같은 노래를 같이 부르면서 그 6.25가 전쟁 발발이 아닌 어떤 평화의 발발을 되는 그런 음악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제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수요일인 29일은 구름이 많겠고 북부지방은 오후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평안 남북도, 함경 남북도에 5mm 내외의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8도에서 21도,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3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양은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1도, 낮 최고 기온은 29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의주도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18도, 낮 최고 24도. 황해도 해주 역시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0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함흥도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 17도, 최고 23도. 함경북도 청진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15도, 낮 최고 20도가 되겠습니다. 강원도 원산도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18도, 낮 최고 23도. 양강도 해산은 구름 많고 오후 한때 비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13도, 낮 최고 26도 되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2016년 6월 29일 수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곧이어 VOA 세계 뉴스 시작됩니다. 저는 진행의 조은정이었고요.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듣고 계십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인데 내가 할 말을 왜 못하겠냐 지금.
말할 수 있는 자유.
무슨 밤이나 낮이 내가 가고 싶은 데를 가지.
어디든 갈 수 있는 자유. 세상에 부러울 것 없다던 그곳을 떠나고 나서야 자유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남한의 모든 시민들은 거주의 자유, 이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모든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북한 이민들.
근데 인간 사는 게 이렇게 사는 거라구나. 하는 게 헛살았구나. 하는 게 생각이 돼요. 또 이렇게 살아서는 이게 또 마음이.
낯선 한국살이가 힘들고 또 살갑지 않은 주위의 시선에 마음 아플 때도 있지만 뭐든 할 수 있고 땀과 노력의 보람이 무엇인지 한국에서 깨닫게 됐습니다.
되게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껴요. 달마다 월급을 탈 수 있다는 거,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국에 살고 있는 2만 5천 명에 가까운 탈북자들. 내일의 희망을 일구며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들 둘이 있고 내 집이 있고 쌀떡에 쌀이 넘치나고 더 바랄 것이 없어요. 지금 내 하는 일에서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훗날 통일이 되면 그 내 고향에 가서 그냥 그걸 알리고 싶어요.
한국에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밤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터키 이스탄불의 국제공항에서 28일 두 건의 폭발이 발생해 적어도 10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베키르 아즈닥 터키 법무장관은 이스탄불 아타투르크 공항 청사에서 발생한 이번 폭발로 인한 사망자 수를 확인했습니다. 한 터키 당국자는 워싱턴 포스트 신문에 자살 폭탄범 두 명이 경찰의 총격을 받은 후 청사 입구에서 자폭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당국자는 로이터 통신에 자살 폭탄범들이 엑스레이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기 전에 몸에 지니고 있던 폭발물을 터뜨렸다고 말했습니다. 터키 경찰은 공항 청사 출입구를 봉쇄했고 비행기 이착륙을 금지했습니다. 최근 터키에서는 쿠르드족 또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세력 ISIL 소행인 폭탄 테러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28일 영국이 유럽연합을 떠나기로 결정했지만 가능한 유럽연합과 긴밀한 관계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이날 브뤼셀에 도착한 캐머런 총리는 영국과 유럽연합의 분리가 가능한 한 건설적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캐머런 총리는 영국이 유럽에 등을 돌려서는 안 된다며 유럽 국가들은 이웃이자 친구이며 동맹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캐머런 총리는 영국은 통상과 상호협력, 안보 문제에서 유럽 국가들과 가장 긴밀한 관계를 추구할 것이라며 그것이 영국은 물론 유럽 국가들에게도 좋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영국이 유럽연합 탈퇴 협상에서 특별한 대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공화당이 주도한 하원 특별조사위원회가 28일 2012년 리비아 벵가지 소재 미 영사관 테러 공격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당시 테러 공격으로 미국인 4명이 사망한 것은 미군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레이 가우디 위원장은 공격이 시작된 지 거의 8시간 후에 마지막으로 2명의 미국인이 살해당할 때까지 지원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에서 힐러리 클린턴 당시 국무장관의 판단과 조치가 잘못됐다는 것을 입증할 새로운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후보를 비롯한 일부 공화당 인사들은 클린턴 당시 국무장관이 영사관을 보호하기 위해 충분한 보안 조치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비난했습니다. 비오에이 세계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이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보다 테러 문제에 더 잘 대처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과 ABC 뉴스가 공동으로 실시한 최신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0%가 테러 대응에 있어 클린턴 후보를 신뢰한다고 답한 반면 트럼프 후보를 꼽은 사람은 39%에 그쳤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10명 가운데 8명은 자생적 테러리스트, 이른바 외로운 늑대의 공격을 우려한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50%는 이 같은 공격에 매우 우려한다고 밝혔고 3분의 2는 이 같은 공격을 막기 위한 정부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정상들이 이번 주 캐나다 수도 오타와에 모여 탄소를 사용하지 않는 전력 생산을 위한 새로운 목표를 제시할 예정입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3명의 정상들은 오는 2025년까지 청정에너지를 사용한 전기 생산 비중을 50%까지 늘리는 목표를 제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에는 이 같은 비중을 37%로 정한 바 있습니다. 에릭 슐츠 백악관 대변인은 북미 세 나라가 파리 기후변화 협약의 일환으로 이같이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화력발전소를 통한 전력 생산 비중이 높은 편으로 10년 전까지만 해도 전체 전력 생산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서열 2위인 차기 사무차장에 로즈 고테멜러 미 국무부 군비통제 국제안보 담당 차관을 임명했습니다. 고테멜러 사무차장 지명자는 이에 따라 나토 역사상 최고위직 여성이 됐습니다. 고테멜러 지명자는 알렉산더 버시바우 현 사무차장의 뒤를 이어 오는 10월 1일 공식 취임할 예정입니다.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 출신인 버시바우 사무차장은 지난 2012년부터 나토 사무차장으로 일해왔습니다. VOA 세계뉴스 이한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은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단파 7,460, 11,990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